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우리의 심령을 말씀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품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 후반부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앞서 14장부터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대신에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함을 배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5장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넘어지지 않게 그들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연약한 자를 품고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 단순한 도덕적 권면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 생활의 방향을 결정짓는 이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가정에서는 이 부모로, 또 직장에서는 동료와 또 리더로서, 교회에서는 교사, 순장, 멘토로서 우리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할 때에 흔히 어떤 방식을 선택합니까? 아이들이나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고 때로는 꾸짖어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은 한 걸음 더 깊은 차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히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과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맞아떨어질 때에 우리는 거기서 묘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강한 자일수록 자기 만족을 위해 움직이지 말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가치입니다. 세상은 경쟁과 성취를 중시하죠.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똑똑한지, 또 누가 더 성과를 내는지 그런 기준으로 이 서열을 나누고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뒤처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성공 공식을 이 교회나 또 가정 안에 그대로 들여온다면 이 공동체는 병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직분이나 어떤 우리의 경력, 또 리더의 자리에서 혹은 이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들과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우리의 이 영적인 성숙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서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힘으로 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앞에서 늘 겸손하게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그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스스로의 어떤 기준을 만들고 이 방법을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과 방법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삶 속에서 실현해 보이는 바로 증인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삶 속에서도 그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약한 자의 약점을 이 담당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한 자의 문제를 단순히 지적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이 경험과 연륜이 쌓여서 이 노련한 성경 교사나 또 신앙의 선배가 되고 부모나 이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또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가르친 그것을 그들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삶이 진짜 우리의 사명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이 웃음을 짓는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써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을 세워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14장에서 보았듯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허물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삶의 가장 완벽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도 그들이 기뻐하는 세상의 방식과 그들의 기준대로 판단하거나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돕고 또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죠. 이것이 바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이었고 선과 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예수님의 헌신은요, 세상의 이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이 사람들의 본성과는 정반대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그러니 예수님의 길은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기 싫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오늘 시편 69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언한 그 고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선과 덕을 이루며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걸어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 우리가 걸어야 할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 속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성경은 일차적으로 이 당시의 청중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견디게 해주시고 또 주저앉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품는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위로와 확신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내와 위로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은 잠시 우리를 위로하는 듯 하지만 결국 그 위로는 금세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위로가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약한 자의 약점에 감당하는 우리의 사역이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같은 뜻,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서로를 돌보며 또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이유, 그 모든 헌신의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찬양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공동체, 이 교회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 개인의 성공과 또 만족을 목표로 삼지만 성도는 이 공동체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빛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도는 나는 죽고 하나님만 빛나셔야 함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또 인내와 위로 속에서 이 함께 걷는 삶을 통해 덕을 세우고 또 그 열매로 공동체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만을, 자신만을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그들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 이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고 또 고난을 견디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또 인내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내와 위로가 결국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서로 같은 뜻을 품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결국 이 함께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나 혼자 이 믿음을 지키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끝까지 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물론 이 길이 이 언제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베푸는 사랑이 때로는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이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음에도 이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인내와 수고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는 바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최종 목표는 언제나 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약한 자를 세우는 것도, 선을 이루는 것도, 덕을 세우는 것도 결국은 모두 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이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짊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라는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을 본받아 비방과 오해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과 섬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위로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